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법일지 배제하지 않고 국제법과 헌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도 지난 1월 중의원에서 일본의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은 안보조사회 산하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팀을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달 워싱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를 위한 68개국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가 3월 22일과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SIL 거점지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함께 자금과 무기, 전투원 보강을 차단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ISIL을 격퇴하기 위해 계속해서 외교적 지도력을 발휘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의 한 마을에 공습이 가해져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적어도 14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활동가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국 주도 연합군으로 추정되는 전투기들이 9일 시리아 라카 서쪽에 위치한 알마타브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 해병대가 라카 탈환 작전 지휘를 위해서 시리아 북부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해병 포병 부대의 이번 파병은 시리아 내 미군 재래식 전력 운용에서 중대한 확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또 라카에서 북서쪽으로 138km 떨어진 만비지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사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9일 네타냐후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을 환영한 뒤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여러 급진 반군들과의 전투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같은 급진 시아파 단체들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와 같은 편에 서 있지만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해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9일 파리에서 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내전을 끝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러시아에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내전 발발 이래 9,600명이 숨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과의 복잡한 구제금융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열흘간 나머지 견해차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디미트리스 차나코플로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9일 협상의 주요 쟁점은 노동자들의 단체 임금 교섭권을 복원하려는 그리스 정부의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2018년 중반 이후까지 긴축 조치를 연장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달리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른 장비나 기구가 필요 없이 오로지 인간 스스로의 신체 능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스포츠라고도 불리는데요. 북한에서도 매년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 일명 평양국제마라톤대회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이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업체들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운동화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운동화를 신고 뛴 선수들의 기록이 크게 단축되면서 우승까지 거둬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운동화들은 약 180g 정도의 무게인데요. 이 무게는 사과 한 개, 비누 한 개 정도의 무게로 사람이 신었을 때 거의 신지 않은 느낌을 준다고 하고요. 탄성 섬유를 사용해서 마치 용수철을 단 것처럼 튀어나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운동화를 신은 사람들보다 약 1.5도 정도의 경사 내리막길을 뛰는 것과 다름이 없는 큰 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첨단 과학 기술과 스포츠가 결합된 쾌거라는 반응과 함께 인간의 능력이 아닌 기술의 도움이므로 공정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어긴 것이다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신의주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크리스 보티와 마이클 부블레가 함께 불렀습니다. Let There Be Love, 그곳에 사랑이 함께 하기를 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chili con carne and sparkling champagne. Let there be birds to sing in the trees. Someone to bless me whenever I sneeze. Let there be cuckoos, a lark and a dove. But first of all, pleas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Sing in the trees. Someone to bless me whenever I sneeze. Let there be cuckoos, a lark and a dove. But first of all, pleas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트 투스크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모국 폴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실세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후 6년이 흐른 지금도 현지 주민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목요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첫날인 목요일 차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도널드 투스크 현 상임의장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애초에 이 폴란드 정부가 투스크 현 의장의 재선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의 개막 직전까지도 폴란드 정부는 투스크 현 의장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폴란드는 투스크 의장 대신에 유럽연합 무대에서는 인지도가 아주 낮은 야체크 사리우스 볼스키 유럽의회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면서 투스크 의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 자, 폴란드는 이 투스크 의장의 모국인데요. 왜 이 투스크 의장의 연임을 반대한 거죠?
예, 투스크 의장이 국제기구의 수장답지 않게 국내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했다는 게 폴란드 정부의 주장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이 극우 정당인 법과 정의당이 하원 460석 가운데 234석을 차지해서 단독 정부를 꾸리고 있는데요. 이 단독 정부의 힘을 앞세워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고요. 언론들의 취재활동을 통제하는 조치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이 같은 폴란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면서 비판해 폴란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헌법재판소 권한 제한 입법에 대해서 EU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투스크 의장이 연임에는 성공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임기 중에 그리스 채무 불이행 사태, 또 영국의 EU 탈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량 난민 유입 등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음에도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조정 관리 능력을 보여줘서 회원국의 폭넓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체코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투스크 의장을 반대한 나라는 폴란드가 유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스크 의장의 두 번째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예, 투스크 의장은 오는 5월 말로 첫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되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가서 2019년 11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EU 상임의장의 임기는 30개월, 즉 2년 6개월입니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인터넷 사회 관계망 트위터에 EU 이사회가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면서 EU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사실 그 이번 회의에서는 새 의장 선출 문제 말고도 의제가 많았죠.
예, 맞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경제와 난민, 안보, 그리고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코소보, 알바니아 등 이 서발칸 지역 문제가 공식 의제가 될 거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들 공식 의제 외에 영국의 EU 탈퇴의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각국 정상들이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탈퇴의 당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 목요일 개막식에 맞춰서 잠깐 얼굴을 비춘 뒤에 이 정상회의 본 일정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영국의 EU 탈퇴 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네, 이달 말에 EU와 영국 사이의 탈퇴의 절차를 진행하는 공식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투스크 상임의장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공식 통지하면 48시간 안에 대응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메이 총리는 이달 말 안에 발동을 목표로 지금 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EU에서 영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이탈하게 되면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이 나머지 회원국 정상들 사이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뒤따르는 나라들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유는 이런 외부 진단을 당연히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4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 앞서서 이 파리에서 먼저 만나서 각 나라 형편에 맞는 다양한 속도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유럽 통합 노력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EU를 떠나는 영국, 그리고 이를 지지한 미국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EU 정상들이 그래서 연합에서 탈퇴하는 나라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 후에 오는 25일에 다시 한번 모입니다. EU 설립의 토대가 됐던 이 1957년 로마 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나올 선언문 초안이 유럽 일부 언론을 통해서 목요일에 공개됐습니다. 이 선언문 초안에는 유럽의 통합을 강조하고 EU 탈퇴 국가는 앞으로 열외 취급을 받게 될 거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기업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군요.
네,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목요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 등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서 구속됐는데요. 연매출 2,6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유수 기업인 이 삼성 총수 재판 진행 상황에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첫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특검이 제기한 혐의들을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들은 또 공소장에 적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의 불리한 판단의 근거를 예단할 수 있도록 적혀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 이 부회장이 인정한 적도 없는 상황이 사실처럼 담겨 있어서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 측은 이 부회장의 이런 주장을 반박할 의견을 정리해서 이 재판부에 곧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재용 부회장 측은 혐의 내용을 전체에 다 부인을 한 상태인데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내용은 뭡니까?
네, 특별검사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 측에 총 433억 원, 미화로 약 3,730만 달러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는 관련 사건 때문에 정치적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측근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 기업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요. 관계자들은 재판에 계류 중인데요. 바로 이재용 부회장 이 재판도 관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10일 오전 11시에 최종 선고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탄핵이 결정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기각되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뒤 직무 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언론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도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전망을 일제히 전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박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 물러나는 대통령이 됩니다. 지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거 중립 위반,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적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서 노 대통령의 경우 63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네, 일본 동북 지방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46년이 됐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한 큰 지진 때문에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이 새어나왔던 사건인데요. 지진과 쓰나미, 지진 해일의 피해는 차근차근 복구되고 있지만 원전 사고의 처리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방사능 유출 지역에 오염된 흙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사고 직후에 집을 떠났던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복귀가 허용됐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을이 텅 비었고 아이들이 뛰놀던 유치원 마당은 잡초만 무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되는 식품 구입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고 일본 소비자청이 밝혔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사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NHK 방송이 목요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간 74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45.1%인 334명이 피난지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또 초등학생 시절에 요코하마로 피난했던 한 중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수기가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공개돼서 큰 파장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학생은 마치 세균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이 수기에 적으면서 나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살을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상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제공하라고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에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달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미 정부 당국의 발표 내용 알아봅니다. 비만인 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지 다이어트 관련 연구조사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연방 의원들이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쉐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과 데이나 벤테이 법무부 부장관 대행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과 선거운동 본부가 있었던 이 트럼프 타워 건물을 도청했거나 도청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면 증거를 제공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도청하거나 감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 이를 승인하는 영장이나 이런 영장을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면서 법무부가 사실을 확실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만약 협조를 거부하면 증거 소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혹시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수사 대상에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놓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수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면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이 도청했다는 주장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선거 관계자들과 러시아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도청을 지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며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거듭되는 요구에도 이런 도청 주장을 뒷받칠만 하는 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의원이 도청 의혹을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인 다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CNN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청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조차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대변인 역시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한 그런 술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예,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감춘 일로 결국 사퇴했고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대선 기간에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러시아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흩어뜨리려는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자, 현재 미국 법무부와 연방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를 조사 중인데요. 하원 관련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을 러시아 조사의 일부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정해졌다는 보도가 또 나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존 허츠만 전 유타 주지사를 새 러시아 대사로 낙점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헌츠먼 전 주지사에게 대사직을 제안했고 헌츠먼 전 주지사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예, 이 헌츠먼 전 워싱턴 주지사 경우에는 이미 그 대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면서요?
네,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에 싱가포르 주재 대사를 지냈고요.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 인했습니다. 헌츠만 전 주지사는 유타주 출신으로 몰몬교고요. 지난 2012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대 사퇴한 일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때는 이 트럼프 당시 후보의 성추행 논란이 번지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고요. 이번에 러시아 대사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문제 매우 강경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불법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9,000명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3만 1,000명이었는데 전달보다 40%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불법 이민 단속과 저지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존 켈리 국토안보 장관이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에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 켈리 장관은 행정부 조처 덕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네, 실제로 그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합니다. 대체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겨울철에 줄어들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늘어난다고 합니다. 켈리 장관은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로 불법 이민자들의 밀입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최근 수수료를 크게 올렸다고 말했는데요. 최소 $3,500가 넘고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8,000까지 요구하는 등 수수료가 두 배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실제로 이 계획을 추진 중이죠?
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에 멕시코가 건설 비용을 내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부담한 뒤에 나중에 멕시코로부터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요. 비용 마련을 위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다른 부서 예산을 돌려서 장벽 건설에 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대상이 되고 있는지요?
네. 해안경비대 예산 14%, 교통안전청과 재난관리청 예산 각각 11%를 삭감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3,200km 길이의 장벽을 건설하는데 약 1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국토안보부는 2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이 식이요법을 이용한 살빼기인데요. 과체중이나 또 뚱뚱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나 또 음식, 운동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인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몸까기 또는 살까기라고 하는 다이어트. 이 북한에서는 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미국에서는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한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의 저널은 미국인의 다이어트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실었는데요. 비만이나 과체중 인구는 꾸준히 늘어난 데 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20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늘었는데 살을 빼려는 사람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참 흥미로운 조사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조지아 서던 대학 연구진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민보건과 영양설문조사의 수치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1차 조사 기간인 지난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는 과체중이나 비만한 성인 중에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고 답한 비율이 56%였는데요.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2차 설문조사 기간에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는 응답은 49%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7% 정도 줄어든 건데 네.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단순한 수치로 보면 그런데요. 문제는 같은 기간에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53%에서 66%로 대폭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라서 다이어트 인구가 7% 감소했다는 말은 결국 수백만 명이 다이어트를 포기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흑인 여성들 가운데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이렇게 살 빼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구진은 우선 살찐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뚱뚱한 사람도 수용하는 쪽으로 사회적인 인식과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이전에는 유명 패션쇼가 열리는 곳에 가면 정말 뼈만 남은 듯한 모델들이 패션쇼 무대 위에 올랐는데요. 자, 이제는 유명 디자이너들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는 이 통통한 모델들을 세워서 과체중인 모델들도 당당히 패션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살이 좀 있으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예. 그런 건데요.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연구진은 두 번째 이유로 의사들이 환자들과 비만에 대해 상의하지 않는 것을 꼽았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점을 우려했는데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의사가 이런 비만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고 환자들에게 주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만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도 좀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잘 보셨습니다. 이 미국의 많은 성인이 오랫동안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살면서 여러 차례 다이어트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는 점을 연구진은 세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이어트를 한 성인의 95%가 다이어트를 한 후 5년 안에 뺀 살이 다시 다 찌고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오히려 살이 더 찔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만한 사람은 많아지는데 이 살 빼려는 사람들은 줄어든다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이 흉이 되지 않는 추세가 오히려 비만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비만인이 살찐 데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 질환이나 당뇨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런 경향이 더 심했고요. 이 살에 대한 수치심을 가진 비만인의 건강이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비만인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로 많이 먹는 습관을 끊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블루 나이트, 푸른밤이라는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Lately you have been asking me if all my words are true. Don't you know I'll do anything for you? Sometimes I haven't been good to you. Sometimes I made you cry. Sorry for everything, but I promise you, girl, I promise you this. When the blue night is over my face, on the dark side of the world in space, when I'm all alone with the stars above, you are the on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멕시코만 지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과 제조 분야에서 일자리 4만 5천 개를 창출한다는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직접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현 국무장관은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엑손모빌이란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에너지 산업을 양분하는 기업 엑손모빌.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공급, 운송과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 부문은 미국의 엑손모빌과 유럽의 로얄 더치쉘 그룹이 양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엑손과 모빌이 각기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11월 엑손이 모빌을 835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인수 금액을 지불해 흡수 합병하면서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As you know, Exxon and Mobil today signed a definitive agreement to merge the two companies. Mr. Raymond and Mr. Noto.
엑손과 모빌의 인수 합병 선언 당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된 엑손 모빌의 임직원은 약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또 2015년 현재 2,689억 달러의 매출액과 162억 달러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2년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고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세계 3위를 기록한 거대 기업입니다. 엑소모빌은 현재 전 세계 석유의 약 3%의 가량을 생산하고 있고 보유 중인 유전과 가스전의 매장량은 세계 1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21개국에 36개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엑손모빌의 정유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셰일가스 확보에 적극 투자하면서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작품 엑손모빌.
엑손모빌의 시작은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미중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정유와 수송, 판매 관련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고 1882년에는 무려 40여 개의 정유 수송 회사를 소유하면서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한 초대형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 기업은 30년 뒤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가 독과점을 통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격 담합과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34개의 독립회사로 갈라지게 됩니다. 창업자 록펠러는 이 중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만을 맡게 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엑손이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미국의 석유 산업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회사들도 각각 미국의 석유 산업의 중추회사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뉴욕에 거점을 둔 뉴욕 스탠더드 오일도 이때에 떨어져 나온 34개 기업 중 하나였고 훗날 모빌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렇듯 한 몸에서 분리된 두 개의 회사는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다가 1999년 11월 세계 석유시장 1위였던 엑손이 세계 4위였던 모빌 오일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엑손 모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독점법에 의해 분리됐던 초대형 기업이 다시 한 몸이 돼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 것에 대해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합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의 명과 암.
엑슨모빌이 세계적인 기업의 자리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투명한 회계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엑슨모빌의 투명한 회계는 창업자인 로펠러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요. 아주 사소한 부문까지도 회계 장부에 모두 기록하고 허투루 돈을 사용하지 않았던 전통은 지금까지도 건실한 재무 기반을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창업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은 또 있는데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악덕 재벌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자선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항상 뒤따르는데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엑손모빌도 특히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이익의 1%가량을 대체 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업계의 환경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다른 부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 1989년 알래스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해상오염사고, 엑손 발데스호 원유 유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알래스카산 원유 5,300만 갤런을 실은 유조선이 술을 마신 선장의 실수로 좌초하면서 선적했던 원유의 20%가 흘러나왔고 무려 2,000km 이상의 해안이 시커먼 기름에 뒤덮였는데요. 이 사고로 알래스카만 일대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손모빌은 이 사건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 피해 보상금과 징벌적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배상액은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ump the gun, jump the gun입니다.
'Today, let's talk about what jump the gun means.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네, 본문에서 제가 토니에게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어제 면접했던 지원자 어땠어? 라고 묻자 토니가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괜찮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제가
Wait, already?
뭐? 벌써?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너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그게 말이야, 능력이나 성격 모두 내가 원하던 쪽인 사람이라서 그랬어.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is jump the gun. Jump the gun. If you jump the gun,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oo soon and act too hastily. 네, jump the gun은 성급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 긴장해서 출발 신호인 총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데서 생긴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친구에게
You have to be more careful and not jump the gun.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re's another example. Jake raised his voice at me before he even knew the whole situation. But later, he apologized for jumping the gun.
제이크는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나한테 목소리를 높였어. 그런데 성급하게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jump the gun.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jump the gun. 성급하게 행동하다. Jump the gun.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Big Bad Voodoo Daddy의 It Only Took a Kis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ne look is all it took to say I do. And baby when you smile I'd walk a mile, oh, just to be with you. For a chance at that glance that says me too. So when it comes to those other guys, this may come as no surprise. I don't get jealous, I don't worry, 'cause I love you. It only took a kiss, but what a kiss. And baby, I love you. What a look, oh, your look that says I do. And baby, I agree, I'd rather be nowhere else but here, my dear. There's no place, no place, I feel so safe, so safe. And here with you, here with you. It's like finding a penny and picking it up. And all day you'll have good luck. It only took a look.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라크 보안군은 ISIS로부터 모수를 되찾기 위한 작전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합동작전 사령관은 이라크군이 모술 국제공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다드와 미국 국방부를 연결하는 화상회의에서 사령관 스테픈 타운샌드 육군 중장은 이라크군이 모술 외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대 테러 서비스, 연방 경찰, 이라크 육군 등은 3면으로 진군해 시내의 적군을 몰아냈습니다. 또한 모술 서쪽을 포위했습니다. 타운샌드 장군은 적군이 땅을 파고 장벽을 세우는 등 이라크군의 진출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장애물들을 구축하는데 상당 기간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타운샌드 장군은 ISIS가 이라크군의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터널, 선박 컨테이너, 거리의 차량 등을 사용했으며 이라크군이 접근하면 그것들을 폭파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이라크군의 전진을 위해 정밀 무기로 이런 장애물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습니다. ISIS는 시리아에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 세력은 알레포 구역의 마지막 ISIS 중심지 알바브를 해방시켰습니다. 타운샌드 장군은 알바브의 해방이 ISIS가 새로운 병력을 보급받고 전사들을 세계 여러 지역으로 내보내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브의 해방은 ISIS의 위협으로부터 터키의 국경을 안정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타운샌드 장군은 연합군이 터키의 안보를 위해서도 굳은 결의를 갖고 있으며 ISIS와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운샌드 장군은 또 연합군은 ISIS가 자칭 수도로 선포한 라카를 해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타운샌드 장군은 라카의 해방이 어느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살인적인 테러 그룹이 바로 ISIS라는 그들 스스로의 신화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ISIS의 마지막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 동반자들과 노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타운샌드 장군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